제네바 그리운 답 196문부터 보겠습니다. 196문 이제 제 6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이제 6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10계명까지 이제 두 번째 돌판에 금지 명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라는 내용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는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너무 명백하죠. 이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은 더 독특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고귀함이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면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게 고귀하지만 다 존중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인간의 고귀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를 닮은 존재다라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성인 영혼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정말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그리고 그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면에서도 공통적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이런 면에서 공통적으로 다 고귀한데 이 인간의 그 고귀한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6계명은 매우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계명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지 명령들이 동일한 원리 속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실은 5계명은 금지 명령이 아니고 적극적인 하라라는 명령이지만 사실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든 10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해할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여러분이 원리, 그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범주, 그리고 7계명은 뭐죠? 간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범주가 있고 8계명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범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범주는 딱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휴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시간에 가물가물하시죠? 제휴법, 대유법 중에 제휴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휴법이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이죠. 그때 여러분 정말 빵을 달라는 것입니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사람한테 빵이 아니라 밥을 주거나 아니면 고기를 주면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빵 달라니까 이런 의도인가요? 아니죠. 그때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 이제 먹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적 부분으로 전체를 포함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말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떤 전체를 말하고자 할 때 부분으로서 전체를 말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학사모 하면은 졸업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10계명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범주들은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전체 범주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러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말 사람만 죽이지만 않으면 이 육계명이 순종되어지는 겁니까? 육계명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래서 그 생명을 얼마나 보호해야 되는지 그 전체를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서 죽이지 말라라고 훈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죽이는 것, 이것만으로 이제 죽이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 육계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은 정말 여러분 길거리에 어떤 노인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토픽 시간에 나오던데 어떤 길거리에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끊겼어요. 노인이 느리잖아요, 그죠? 느리시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때 누군가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막아주고 같이 이게 건너가주는 이런 일도 사람을 뭐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뭐 당장 죽진 않더라도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계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뭐 죽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반대로 그것을 빼앗아갈 만한 그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그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살인이 포함하는 그 전체 범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여러분 이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를 이해하는 사실은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은 금지명령이 아니지만 5계명도 마찬가지로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무엇을 포함하는 제휴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 위아래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질서까지를 포함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원리가 제시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의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금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죠. 그 6계명의 범주가 포괄적인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요, 하지 않는 것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하지 말라라는 것의 그 반대의 적극적인 부분,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그 소극적인 부분의 반대에 있는 적극적인 부분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모든 적극적인 것들을, 그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계명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뭐 죽이지 않았으니 난 육계명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고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수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육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십계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 이런 모세 오경을 보면 육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아니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모든 그 둘째 돌판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정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 칼빈 주석을 보게 되면 뭐 칼빈 주석을 가지신 분이나 혹시 칼빈 주석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칼빈 주석을 보면요. 창세기 주석이 있죠.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석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주석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섞여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칼빈 주석 2권에 보면 제1계명, 제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나타나고요. 그 4계명까지의 계명에 연관되어 있는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 그리고 재판법적이고 시민법적인 규정들이 쭉 나타나요. 두 번째 권에는 5계명, 6계명, 또 그 다음 권에는 6계명, 7계명. 그래서 그 계명에 붙어 있는 레위기에 있는 규정들, 출애굽기에 있는 규정들, 뭐 신명기에 있는 규정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럼 굉장히 특별한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안목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6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그럼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것들은 밖에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찾아보지 마십시오. 제가 빨리 말씀드릴 거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원수일지라도 원수가 그 낙이 원수의 낙이가 짐을 부리면서 가는데 그 낙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원수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같이 일으켜주고 도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안전과 그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6계명과 연관되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4절에 보시면 맹인이 가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때로 절대로 지나치면 안 돼요. 맹인이 걸어갈 때 그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 신명기 22장 8절에 보시면 새 집을 지으면 그 이스라엘의 집은 이제 지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붕이 있고 집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을 통해서 옆집으로 옮겨 다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집을 지을 때는요 반드시 난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으로 지붕으로 옮겨 다녔을 때 자칫해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집을 지으면 그 집에 그 모든 그런 이동 통로에 난간을 짓도록, 그러니까 안전 펜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떤 종이 주인의 압제 때문에 도망을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고 피한 것을 받게 되면, 자기 집으로 피하게 되면 그 주인,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압제 때문에 그 종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야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것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죄인도요, 죄가 드러나서 이제 태형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태형이라는 것은 신체에 벌을 주는 거죠. 매를 때리는 때요, 최대가 40대로 규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을 때리면 비록 죄인일지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심각한 그런 육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할 수 있죠. 이처럼 그 모세 오경에 보면 6계명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 재판법적이고 시민법적인 규정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비단 하지 말라,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말라, 이런 그 소극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까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원리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십계명에 있는 그 규범의 구체적인 범주들은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무엇이죠? 금지 명령일지라도 해야 되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육계명은 적극적인 명령이잖아요. 적극적인 명령일지라도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규범들은요 단순히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행위들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내면적인 것, 마음의 면까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그 공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언제나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드렸죠.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잘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바보라 이렇게 욕하는 자마다 사실은 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근본적으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근본적으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내면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그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우 남아있는 옛 본성이 너무 그 심각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는 늘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실상 그 계명의 내용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외면적인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합당한 내면적인 규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그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요. 그가 원수일지라도 내가 미워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사람이 봤을 때는 가치 없는 종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 마음이 그를 늘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극적인 마음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의 생명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그가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삶을 영위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고 했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입혀줘야 하는, 먹여줘야 하는, 그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7문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단지 외적인 살인 행위만을 금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고로 그분은 단지 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의 마음의 내적 성향에 대해 이 율법을 부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제가 세 가지 원리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규범이 범주가 넓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외형적인 외면적인 규범이라고 해서 내면적으로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구원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에베소서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설교를 쭉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출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존재성이 전혀 그러니까 조금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것, 선한 것을 할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마음의 본성도 아니고 당연히 행위도 안 나타나겠죠. 그렇고 또한 오직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죄악물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지으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영원히 죽이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비참함인데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그 존재성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밤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키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내용,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데요. 보시면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겉의 것,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있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것이 있단 말이죠. 이처럼 십계명의 이 도리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한 면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라라고 하는 한 면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도리를 기억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는 해야 될 것들과 또 해야 될 것들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고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만 보더라도 십계명을 딱 접하면 사실은 처음에 인간의 옛 본성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98문을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내적 성향, 즉 내적 살인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증오, 원한,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만나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만나면 정말 겸손한, 진실한 사람은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속에 오히려 증오, 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욕망만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옛 본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처음에 우리를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가능성 없음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새 것을 보게 함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제 복음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십계명은 단순하게 되어 있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범들이지만 그렇게 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9문 보시면 그러면 증오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만으로 이 계명을 다 준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오를 정죄하실 때 우리가 찬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가식도 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녕을 돌봐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극적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말미암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루게 되는 적극적이고 매우 진취적인 하나님께 점점 향이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새로운 우리의 내용들을 이제 발굴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십계명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규모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조성하신 그 생명의 존귀함을 보호하라는 정신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합당한 열매를 소극적인 부분부터 적극적인 부분까지 외면적인 부분부터 내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데요. 자유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주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생겨요. 이 자유함은 뭐냐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예됨은 뭐였냐면 죄에 대한 노예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끊겨졌어요. 그럼 우리의 자유함은 뭐냐면 이제 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향한 자유함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 소원하는 바를 따라 사게 되는 그 어떠한 것이 남들은 하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것이 놀랍게도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십계명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아니 십계명이 말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존귀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을 때 내용이고요. 여러분의 가치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정신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그 생명의 보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늘 주시하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서 맺히도록 늘 애쓰시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고자 하지만 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기록하셔야 돼요. 늘 이렇게 우리 집, 아니 내가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집의 정황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했던 것들을 기도 가운데 정하시고 쭉 이렇게 하세요. 냉장고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우리 집은 육계명에 합당한 구체적인 열매들. 우리 집 사람들이 지키는 구체적인 열매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대화하시고 지켜가시란 말이죠. 그런 어떤 목록들이, 그런 규범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마치 제가 소개해드린 구약의 율법과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늘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풍성하여 질 때요. 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늘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늘 이제 개념적이고 늘 이렇게 약간 우리로부터 거리가 멀죠.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구축되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그 실제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어지는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역시 이게 또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의 간음을 저주하신다는 것이죠. 간음도 구체적인 범죄잖아요. 무엇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 외에 부부 관계 그러니까 결혼 관계 밖에서 이제 관계를 뭐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건 아주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계명은 6계명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리고 인생들의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을 사랑할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7계명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세우신 그런 어떤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그런 성적인 질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 간음의 범주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이해될 것이고 단순히 내면적인 뿐만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을 외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포함하는 그런 전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다른 여인과 뭐 동침한 일이 없으니 그죠? 나는 다른 여인과 뭐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 나는 7계명과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여인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7계명을 범하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7계명에 대한 그런 이해도 우리가 단순하게 가질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벌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음욕을 만나야 돼요. 단순히 외적인 어떤 뭐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까지도 집중하여 사랑하지 않고 한눈 파는 나 그걸 만나줘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배우자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뭐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마음이 휙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 아내를 보면 막 미워지고 그죠? 왜 남편은 저렇게 못할까? 왜 우리 아내는 저렇게 못할까? 미워지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동경하게 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이 7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악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문을 보시면 이 200문도 보죠. 이제 제 7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201문 이 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형태의 간음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 절제해야 합니다. 202문까지 보죠. 이 계명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성품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계명에서도 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감찰하십니다. 이 7계명도 6계명에 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이 굉장히 익숙한 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물론 그 인생들의 그 연약한 면, 인생들의 그 부족한 면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 자체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보통 그 연예인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이혼한다 하면은 이유가 보통 뭐죠? 뭐 성격 차이, 그죠? 아니면 무슨 경제적인 뭐 문제 이런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이라 말씀하신 그것 외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 질서를 먼저 깨뜨렸거나, 사실 그때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것이 이혼의 어떤 장려된 이유가 아니라 사실 최후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규정하여 주신 그 이유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가까운 또 인식의 방식으로서 어려움만 그게 극대화시키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죄의 내용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견디기 힘들다 여기에만 이렇게 쭉 주목하여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일들이 이세에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영적 현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내가 삶에 있어서 어렵고 쉬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서 이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이라고 하는 이 세대의 방향성은 우리가 도무지 동참할 수 없고 사실은 거절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율법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 시민법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뭐 일부 다처제 아니면 또 일처다부제, 근친상간, 뭐 성을 사고파는 그런 행위, 뭐 이런 모든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바로 7계명,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관계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부부관계라는 건 남녀관계가 전제가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동성애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규정 앞에서 우리의 어떤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행위를 우리가 정말 겸손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7계명과 6계명 두 가지 같이 다뤘는데요. 이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7계명을 범하면 6계명도 같이 범하게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여러분 부부관계 밖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상대의 지체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 8계명을 보겠지만 8계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 피해를 주는 일까지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출발점이 뭐죠?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렇죠? 탐심. 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한 부모가 낳은 자녀들까지 멱살 잡고 싸우게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산 문제잖아요. 그죠? 그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질서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6계명, 7계명, 8계명 모든 계명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인인지. 그죠?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 젊은이 눈에 보이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결혼 관계 바뀝니다. 이건 모두 포함되는 거죠. 혼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결혼 관계로 접어들기 전까지는요 남편처럼 사랑하시거나 아내처럼 사랑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성 계절이라는 것이 뭐 이성 친구라는 것이 열려 있어서 뭐 남자가 이제 정당한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뭐 교제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마치 남편인 것처럼 아내인 것처럼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재미없다고 하고 고리타분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원망해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고지식하고 답답해서 연애 한번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거는, 그 가정 안에서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모가, 정말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런 계명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 이런 어떤 연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성을 심각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그 악한 본성, 본능이라고 우리 불리는 것이죠. 그 본능까지도, 본성까지도 이 시대는 굉장히 긍정해요. 좋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성적 자유, 그게 무슨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제 6계명과 7계명을 만날 때마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세부적인 어떤 삶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될 때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을 쫓아갈 때마다 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지혜가 여러분께 함께 동반되어 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겠죠. 7계명의 범위는 한 단계 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203문인데요. 제 7계명은 어떤 의미들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를 아주 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욕망, 말, 그리고 몸짓까지도 순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부분도 더러움에 오염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남편이라고 한 대상, 아내라는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순결,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경배와 우리의 모든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 다른 대상에게는 결코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계명의 가르침은 좀 더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부부관계 속에서만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내가 남편에게만 집중해야 되고 아내에게만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정결과 우리의 순결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늘 가까이 두게 하는 그런 잣대, 영적인 잣대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참 우리 영적 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질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양육하시고 교육하실 때 특별히 7계명과 관련하여서 뭐 6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친구들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친구들은 다수고요. 교회의 음성은 자칫하면 소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엘리야도 나는 소수고 나의 대적자는 다수다라는 것으로 힘들어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7계명과 관련하여서 혹시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은지 이 세대의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없는지 실제로 그 행위가 있지는 아니한지를 우리가 항상 대화 가운데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공부를 신경 써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십계명과 관련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항상 먼저 기초적으로 다져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로 연관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학교 때문에, 뭐 성적 때문에 너무 밖으로만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도무지 가정 안에서 영적인 훈계를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보호해주지 못하면 사실은 넓은 의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규범을 여러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생명력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정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뭐죠?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왜 육신을 지켜야 되냐면 그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누가 택자이고 유기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지혜롭게 정하신 그때를 따라 구원해 주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도록. 그게 우리의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먹여만 주면 되는 건가요? 입혀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존해 주셔야 돼요. 영혼을 보호해주지 않냐면 사실은 육적으로 지켜주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녀들 양육할 때 이 6계명과 7계명과 연관하여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정말 부모로서 집중하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 6계명과 7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고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